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시편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시편으로 모시겠습니다. 시편 오늘 24편인데요. 시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게 이제 14번째 시간이 되네요. 자, 24편 보겠는데 이 24편은 면류관의 시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시편 24편에서는 목자장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다윗이 이 시를 지으며 언약궤를 길리앗 여림에서 시온산으로 가져갈 때 불렀던 노래가 아닌가, 이렇게 성경 해석자들이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 시는 진행할 때 합창 또는 독창으로 불렸을 것으로 짐작되어집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다윗이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준비했던 장막이 있는 시온산에서 법궤를 옮길 때 그 앞에 일곱 개의 합창대와 악대들을 동원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데 다윗은 아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죠. 이 24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1절에서 6절까지. 이것은 왕국에 들어가는 왕의 동료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7절에서 10절은 왕이 오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2절을 볼까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다윗은 여호와를 창조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 땅은 돈 많은 재벌의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이 땅 그 문서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나라는 대통령의 나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아닌 것이죠. 오늘날 이 땅을 지배하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제3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들이 드러나리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을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물을 한 대 모으시고 물로부터 땅이 드러나게 하셨다. 그것은 죽음으로부터 생명이 곧 부활이 되었다 하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한다고 봅니다. 성전의 찬양대에 독창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인데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4절에 그 답이 나오거든요. 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손과 마음이 깨끗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들 뿐이라면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그 속에 끼일 자신이 있으세요?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에 죄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함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은혜와 보좌 앞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합창과 독창자의 목소리가 24편 5절과 6절에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는데요. 저의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제 성전 찬양대 행렬이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7절이에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드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참 대단하죠? 지금 그 찬양대가 앞서가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뒤를 따르고 있죠. 지금 문을 여는 거예요. 성문으로부터 영광의 왕이 뉘시니요 라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때 합창하는 자들이 다음과 같이 화답을 합니다. 영광의 왕이 뉘시니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성문으로부터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또 합창대가 대답을 하죠. 아마 이때 합창대는 관현악과 합창으로 그 막 베토벤의 뭐 운명이라든가 뭐 그럴 때 그 웅장한 거 있잖아요. 아마 그런 쪽에 그런 류의 현악 관현악과 함께 찬양이 되어졌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거예요. 10절에 보면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저는 이 구절이 두 가지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공중재림의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것은 또한 지상에 강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잘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고 있다고 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 왕이 누구십니까?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이 시편 24편이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왕은 만군의 여호와 곧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여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왕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들을 열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신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거기에 셀라라고 했는데 이 셀라라는 말은 말 끝을 올린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렇게 촥 높이는 거예요. 셀라는 그 끝을 높여 암송하라 읽으라 하는 의미거든요. 참 24편을 보면서 아주 흥분이 되네요. 이제 여러분을 시편 25편으로 모시겠습니다. 시편 24편부터는 새로운 내용이 전개되는데 여기에서 25편에서 39편에 이르는 15편의 시는 또 하나의 시리즈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들은 주로 다윗의 개인적인 체험을 기록한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경건한 남은 자들이 환난을 당할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고 봅니다. 이 15편의 시에는 오늘 우리들의 삶을 위한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 시들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시들의 일부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봅니다. 우리는 중요한 점들만 짚고 넘어갈 것이지만 그 밖에도 배울 것이 많다고 봅니다. 잠이 오지 않거나 고향을 떠나 외로워질 때 저는 이 글을 묵상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5편의 시들은 환난을 겪은 성도들의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훨씬 더 위로하는 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25편 1절과 2절을 먼저 보실까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 25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는 기도입니다. 장차 이스라엘도 이러한 체험을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말을 할 때 그는 자기의 실제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으로 그의 음성뿐 아니라 그의 영혼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모든 일이 실패하고 성공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험을 하신 적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개인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 그리고 교회생활에서 계속적인 실패만을 거듭하기를 원치 아니하실 겁니다. 이기게 하옵소서. 이 다윗의 고백인데 여러분들의 훌륭한 기도의 제목이 되리라고 봅니다. 25편 3절을 볼까요?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님을 이렇게 전심으로 사모하는 자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사람이 갈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길과 자기 자신의 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잠언 14장 12절에 말씀하듯 사람 뭐 자기가 보기에 좋은 길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5절을 보실까요? 주의 길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사람의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시편 기자는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뿐만 아니라 긍휼하심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주일학교에서 어떤 소녀가 했던 말이 훌륭한 정의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어머니께서 버터를 바른 빵을 달라고 요구할 때 어머니가 그대로 주는 것은 인자하심을 말합니다. 그러나 요구하지 않는데도 그 위에 잼을 발라주시는 것은 긍휼하심이 아니겠어요? 참 꼬마아이의 설명인데 너무도 귀한 설명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요.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시편 25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1절에서 6절까지를 전반부에 보았어요.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분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25편 7절로 갈게요.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다윗은 주의 인자와 선하심을 따라 기억해달라고 요청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는데, 참 그것은 아마 다윗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넘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겁니다. 풍성하신 분인 것을 다윗이 너무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를 해요. 목회를 하면서도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본 6절에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 정말 이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25편을 보고 있습니다. 8절에서 14절을 보시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타나는데 먼저 8절로 9절을 볼까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 그리고 의가 우리를 위한 구원을 마련해 주신 사실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습니다. 25편 11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용서를 받을 만한 공로가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어떤 회방하는 사람이 조롱하는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엄청난 죄에 있는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아주 그 비아냥하는 거 있잖아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도 해볼게요. 아주 그 깐죽깐죽거리. 여러분 절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죠. 저와 당신은 거기에서 큰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다면 저와 당신을 구원받을, 우리에게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있다고 하는 그 일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25편 14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오늘날 이름뿐인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어느 구절도 이해하지 못하며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은 거의 절망적일 정도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친밀함은 경외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 동행할 때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여호와의 손을 잡고 걸어갈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시편 25편 15절로 22절까지는 미래의 이스라엘에 나타날 환난 때 그 어떠한 일들이 임하게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15절로 17절을 먼저 보시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이끌어내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임할 환난에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드리는 훌륭한 모범적 기도라고 보여집니다. 18절을 보실까요?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19절로 21절이에요.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제 결론으로 가보실까요? 21절이 22절인데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는 그런 교훈들이 참 많은 것이죠. 이제 시편 26편으로 가보겠는데 앞에서 우리가 살핀 25편에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서운 죄인이었죠. 그러나 26편에서 다윗은 자기의 의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의의가 있었어요. 그것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에도 의로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구속함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의가 되셨다는 겁니다. 26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시편 26편은 다윗의 행위를 말하는 놀라운 시입니다. 다윗은 무서운 죄를 범했지만 그 죄 가운데 계속 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한번 저질렀던 행위를 바벨론 왕은 매일같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머지 생애에는 경건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다윗은 그 뒤를 따르는 왕들에게 그런 면에서 좋은 표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6편은 어느 면에서 보면 시편 1편을 상기시켜 준다고 봅니다. 시편 26편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에 대한 이러한 신앙 때문에 다윗은 요동치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토록 강한 인물도 또 그렇게 강하지도 사실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 능력 안에서 이 다윗은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26편 3절에서 5절을 보실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이래서 시편 1편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말이죠. 시편 1편은 어느 면에서 좀 소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라고 했으니까요. 또 다윗이 뭐라고 26편에서 말합니까?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고.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윗이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사람의 믿음으로 선한 생활로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을 뒷받침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시편 26편은 얼마나 중요한 시인지 모릅니다. 이제 12절로 가보실까요?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여기 보면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이것은 다윗이 이제 확실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위에 굳건히 서 있어요. 평탄한 데라고 하는 말은 바위 위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미끄러운 산 기슭에 있다면 넘어지기 쉬울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그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죄악과 더불어 교제하고 있고요. 그들은 죄악에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소년이 밤거리의 유흥가를 배회하면서 유혹과 싸우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 말도 되지 않는 거잖아요. 밤거리의 유흥가를 멀리해야지 그곳에서 배회하면서 유혹과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소굴에서 살면서 죄와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서 주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어서 주님께 능력을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탄한 데 서 있으십시오. 바위 위에 서 있으십시오. 낭떠러지에 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하나님께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서 있으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도움이 되셔야 할 겁니다.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것이 시편 26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시편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 신간 나쁜 감정과 내적 갈등을 이기는 법을 제시한 해럴드 세일러 박사의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법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점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